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독주하고 있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는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가 없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머리 수건 때문에 취직을 거부당한 이슬람교도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인터넷상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 국토안전국의 공항 검색이 허술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측 대선 후보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나요?
네. 우선 CNN 방송과 ORC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말에 공동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역시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독주를 막을 후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7%로 높게 나왔고요. 또 클린턴 후보가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50%였는데 지난 3월 조사의 42%에 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은 이 클린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뭐 변화가 없다고요.
네. 민주당원의 60%가 클린턴 후보가 당을 위한 최고의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뒤를 이어서 14%를 차지했고요. 버먼트주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10%였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원들 내에서도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4월 이후 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응답자들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것과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미국 대사 등 4명이 사망했던 이른바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 클린턴 후보의 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앞으로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이 공개되더라도 클린턴 후보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58%의 응답자는 클린턴 후보가 벵가지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경우는 그 클린턴 후보처럼 독주가 예상되는 인물은 아직 없었는데요. 우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4%로 지지도 면에서 가장 앞섰고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뒤를 이어서 13%, 마이크 허컵이 전 아칸소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서 10%로 나타났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랜드 폴 의원이 8% 등 그 외 후보들의 지지도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도요, 보수파인 티파티 지지자들의 선호도는 좀 달랐다고요?
네, 본인이 티파티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의 19%가 스콧 워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2위는 12%를 차지한 테드 크루즈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은 후보들 간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절반에 이르는 공화당원들은 빨리 선두주자가 정해져서 후보들 간의 혼선이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 ABC 방송도요, 지난달 말에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화당의 경우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11%에 그쳤습니다. 스콧 워커 주지사와 랜드 폴 상원의원이 자신이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성향의 독립 유권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1%의 지지를 받았고요. 제프시 전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시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요, 지난 3월 말 같은 조사 때와 비교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조사에서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21%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2위였던 워커 주지사와 8%나 지지율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부시 후보의 지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지만 부시 후보가 아직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시 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를 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그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이미 시작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후보들은 특히 지지도 조사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개최하는 폭스뉴스와 CNN 방송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상위 10명의 후보만 TV 토론회에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역시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선호도는 클린턴 후보가 처음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2008년 4월 1일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고 믿을만하다는 응답은 4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52%보다 낮았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의 해외 기부금 논란과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대선 관련 설문조사에서는요, 후보들 간의 이 가상 대결도 점쳐보는데요. 클린턴 후보하고 부시 후보 간의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그 클린턴 후보와 잽 부시 후보가 실제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47대 44로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 범위가 4% 이내였고요. 또 두 달 전 같은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부시 후보의 12% 앞선 것으로 나온 것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둘의 가상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55%가 클린턴 후보를 지목하면서 39%를 받은 부시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1일 대법원에서요,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종교 자유와 차별 금지에 관한 판결이고요.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차별 금지 판결부터 볼까요?
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사만사 엘라우프란 여성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그 17살이던 이 여성은 에버크럼비 앤드 피치란 의류업체의 한 지점에 판매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은 히잡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면접 담당자는 엘라우프가 점원으로 일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봤지만요. 그 위에 관리자가 히잡이 모자를 금지하는 직원 복장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엘라우프의 사연을 들은 연방 고용평등위원회 EEOC가 에버크럼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나요?
네, 먼저 1심 법원은 엘라우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용을 거부한 의류업체 에버크럼비에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에버크럼비가 항소했고요.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엘라우프가 종교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고가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대법원은 8대1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취업 희망자가 종교에 따른 관습이라고 밝혔든 밝히지 않았든 종교는 채용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위협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들어보죠.
네, 앞으로는 그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위협적인 글을 올리더라도 기소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이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앤소니 엘로니스라는 남성은 2001년 당시에 그 별거 중이던 아내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지만 뭐 죽이는 방법은 천 가지다.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꽂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엘로니스의 헤어진 아내는 이런 글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 이게 위협이 아니라고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7대2로 엘로니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보다는 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위협으로 느낄만하다는 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변호인 측은 엘로니스가 유명 가수 에미넴의 노래 가사를 본따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위협을 가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이 엘로니스가 하급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나요?
네, 그 엘로니스가 올린 글 가운데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을 살해하는 걸 상상하는 글, 유치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싶다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요. 이런 글이 FBI의 눈에 띈 겁니다. 이 법무부는 헤어진 아내와 연방수사국 요원, 유치원 등의 위협을 가했다는 등의 혐의로 엘로니스를 기소했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항소법원은 이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엘로니스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이번 소송은 인터넷상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비행기에 타려면은 무척 까다로운 검색 절차를 밟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객들의 몸은 물론이고요, 승객의 짐까지 모두 이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제이 존슨 장관이 이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항의 보안체계와 보안시설 점검을 지시하면서 교통안전국의 수장인 멜빈 카어웨이 국장 대행을 국토안보부 내 주 지방법집행국으로 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미국 공항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네.
내부 감사 결과 항공기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공항 검색대를 버젓이 통과하는 등 공항 보안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ABC 방송이 1일 TSA 내부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국토안보부의 비밀 요원들이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여행객으로 위장해 가짜 폭발물과 총기를 반입하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번 가운데 무려 67번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또 한 위장 요원은 등 뒤에 테이프로 가짜 폭발물을 붙여서 검색대를 지나갔는데요. 금속 탐지기에 경보가 울려서 현장에서 몸수색까지 받았지만 이 옷 속에 있던 가짜 폭발물을 끝내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공항 안전에 이렇게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당장 뭔가 조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 국토안보부의 존슨 장관이 즉각적인 그 검색 절차 수정과 모든 보안 요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그리고 검색 시설에 대한 재검사와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비밀 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